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3월 28일 월요일 창조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첫 번째 창조 기사에서 좋았더라 라는 후렴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창조 기사의 결론 부분이 암시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조 기사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신다. 이 형용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빛이 제대로 비추고 있었고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있었으며 다른 모든 것들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단순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성경에서 토브라는 단어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그것은 죽음과 연관된 악과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그 세상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지 않았다. 창조에 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세상이 열등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우월한 것으로 발전해가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모양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이론들과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단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한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의 결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그 주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인 사건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렇게 된 것이다.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무리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히 좋았더라 라고 판단하셨다고 알려준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2장 1절은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한다. 안식일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 사역이 이레 동안 완결되었다. 교훈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한다. 묵상.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와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삶을 보며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름답고 완전했던 태초의 창조 사업.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의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47.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이 공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4년 뉴욕 퀸즈에서 키티 제너비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공격받고 살해당하는 장면을 38명이 창문으로 보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도 경찰을 부르거나 나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뒤에 그들을 심문했는데 38명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현상을 제너비스 경우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이 단절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현대 문명의 최대의 적은 핵무기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는 새처럼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홀로 있는 하나가 아니라 함께 있는 하나, 즉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둘 이상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 분의 공동체로 계시다는 것은 그분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퍼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높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주는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중심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경우 우리는 타인들이 나를 중심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그의 주위를 역동적으로 돌게 되고 그의 이익과 열망을 우리 중심에 둡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동적인 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입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상대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 각자는 다른 2위를 중심에다 놓습니다. 어느 분도 다른 위격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발적으로 다른 2위를 중심으로 돌면서 사랑과 감탄과 찬탄을 쏟아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 역동적으로 봉사하는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삶을 명상하다가 세 분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한 존재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나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세 분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로 느끼시는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요, 천국입니다. 영원전부터 세 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셨다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자신을 찬양하고 사랑해 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 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을 주고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결함을 고치거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사랑의 춤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창조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이었고 서로 간에도 자신을 내주는 사랑으로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오픈하고 모든 허물도 덮어주던 사랑의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라 용납과 수용, 인정하는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곳,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는 곳, 자기를 인정해주는 곳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마음을 터놓고 치부를 꺼내놓아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에덴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에덴은 서로 마음 터놓고 서로의 약점마저도 용납하며 어떤 사람도 숨을 필요가 없는 참된 사랑의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에덴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추구하던 정신이 나를 추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단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마음에 나를 추구하는 마음이 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돌라고 요구하면서 사랑의 춤은 전투로 변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내 동생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체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되고 맙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탭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마는 그의 조카 위무드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애쓸 것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이 없는 인간이면 충분해.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면 우리 일은 성공이야.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고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삶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죄가 종국에는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부모 자식 간의 관심의 끈마저도 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종말의 때 세상은 예루살렘 멸망 때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죽이고 가족이 죽어도 무관심하는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됩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야이코는 그녀는 결혼한 후에 남편의 수입이 적자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볼품이 없고 협소한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여인은 찾아주는 모든 고객에게 매우 정직하고 친절하여 멀리까지 소문이 전해져서 장사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나의 행복이 남에게 불행이 될 때도 있는 듯 근처의 다른 가게는 그녀로 인해 매상이 부진하여 가게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근처 가게의 폐업을 염려하자 심성이 고왔던 그녀는 물건의 양과 종류를 줄이고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는 없으니 건너편 가게를 가시라고 친절히 안내를 합니다. 그 후에 점점 그녀의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그녀를 한가롭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즐기던 그녀는 여유로운 시간에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빙점이란 소설을 탈구하여 이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주위의 안녕에 대해서는 몰렴치한 세상 인심이 나만이 행복해지려는 욕심과 오만함보다도 아름다운 생활 속에 나눔의 열매를 맺어 후대에 남겨질 만한 주옥 같은 글을 쓰게 했고 작가로서의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에덴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자주 잊어버립니다.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운동 경기와 힘을 겨루는 시합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세심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한 연습과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육체적 습관은 엄격한 규칙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어떤 기관이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태만과 부절제와 부주의가 분명히 패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생의 투쟁에서 성공을 보장받으려면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것은 모의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결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육체적 힘을 감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떤 비건강적 습관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저항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실패와 패배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서는 바른 원칙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모두 상을 얻을 것입니다. 흔히 생애의 각 부분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지 않는 일,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패가 걸려있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가름하는 저울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부절제의 욕망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에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천한 극기를 지적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개혁의 진보는 기본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옹색한 철학과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의 위험이 잠재해 있는 것처럼 경솔한 자유주의에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순종할 필요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해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본성이 갖고 있는 기질이 더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더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고상한 이성의 힘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양심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남녀들은 자제의 의무와 순결의 필요와 각종 타락한 식욕과 더러운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신과 육체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제사의식은 복음을 상징했는데 이 의식에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할 당신의 자녀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질과 버릇을 대항할 인간적 방어벽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에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영혼을 부패케 하는 본성적 기질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정욕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고귀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므로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인격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이며 인간의 정욕과 충동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정복자, 자기 기질의 정복자, 권력과 권세의 정복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이 가정에서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고 가정에서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부모는 바로 습관과 품성에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순종의 축복이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됩니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합니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두루 베푸시는 사랑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킵니다. 그 능력에 의해 가장 높은 생명 에너지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줍니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옵니다. 그 능력은 세속적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통받을지라도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각 시대를 통하여 죄가 인류를 더 강하게 옭아매고 있을지라도 거짓과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해석의 검은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으로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을 향하여 열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는 모든 사역에서 유능하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할 것이며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기술과 명석한 판단력을 구함으로써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약하고 비능률적으로 일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동료 의사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의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낮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으로 만족하는 의사는 의료 사역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수석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이 의료 사역에 적합하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택해야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썩 잘하지만 교육과 의사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간호사로서 충실히 봉사함으로 좀 더 낮은 분야의 사역을 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숙련된 의사 밑에서 참을성 있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얻을 온갖 기회를 이용함으로 때가 되면 의사의 사업을 위해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한결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의료 선교 의사는 끊임없이 기술이 향상되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재능 있는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사람들을 의료 선교사로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곳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의사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기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동기는 악을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부여되었으므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의사가 유능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성실하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마음을 살피기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신성한 소명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자기의 감화의 영향력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얻은 교육과 지혜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하게 교제할 필요가 있는 직업입니다. 의사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사람은 매일 매시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세가 위독한 경우에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진단, 한 번의 잘못된 처방, 또한 수술에서 비록 털끝만한 것일지라도 한 번의 서투른 손놀림은 한 생명을 희생시켜 삶을 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의사가 언제나 거룩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주께서는 지혜와 명석한 생각을 달라고 구하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의사의 결정이 그처럼 큰 영향을 준다면 의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명석한 생각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움직임을 지도해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그에게 어려운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기지와 슬기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침례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가랴의 예언.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